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세전의 택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심으로 우리 자신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이 택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켈빈의 기독교 강요 70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성전 예배는 지루했고 세상의 유혹은 강렬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물질과 쾌락을 쫓아서 여호와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세상과 짝한 이단 사상들이 팽배해졌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들은 성전 예배를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성전은 날이 갈수록 텅텅 비어갔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밝히는 영적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고서도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세상 앞에 탈진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믿지 않는 세상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 신앙 가진 사람은 자기 혼자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제 나 혼자 남았으니까 이 땅에서 살기 너무 어렵다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을 남겨두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엘리야 사건을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인 줄 알아요. 내가 잘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뜻밖에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그렇죠? 한국 기독교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들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에 좋지 않게 오르내리기도 하지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약해지지요. 게다가 이미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온 세속화의 물결은 거세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 와중에 진화론과 세상적 가치에 영향을 받은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신앙생활도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물질과 세상 쾌락을 쫓아 하나님으로부터 꽤 멀어집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교회들마다 영적으로 이제 고령화 점점 되어가지요. 성도들이 고령화되어가고 또 영적으로는 사막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교회들의 모습에 절망합니다. 이러다가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들처럼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 교회당만 덩그러니 남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이 나의 의지적인 선택인 줄 압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왜 영적인 그 좋을 중이라고 있죠. 그게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뭐가 좀 안 되면 되게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도 좋을 적이 있어요. 뭐 어느 날 순간에는 막 구원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세상에 다 내 것 같고 하나님이 은혜인 것 같고 또 어느 순간에는 또 막 바닥을 치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 모든 일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뒤로 물러가고 잘 되고 못 되고 이것이 우리는 나의 선택인 줄 알아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내가. 그러니까 연약한 나에게 기준이 잡혀 있으니까 항상 흔들리겠죠. 교회도 우리가 잘해서 우리 인간들이 잘해서 뭐 이렇게 찬양팀이 좋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 뭐 성경 공부를 잘하고 뭐 이런 얘기도 되겠죠. 뭐 조직이 튼튼하고 우리가 잘해서 부흥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문 닫는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결과로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도 부흥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택하시고 이루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크게 세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어요. 첫째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4절 첫 번째 전반부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리고 인간 지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소화하기 힘든 기이한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선택에 관해서 로마서 9장에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이하입니다. 그 자식들이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입니다. 큰아들 에서 대신에 작은 아들 야곱이 장자권을 받은 것이 우연이나 혹은 야곱이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뭐 저들이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정하셨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이 형 에서 대신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고 동생이 자신을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사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보다 눈꽃만큼이라도 인격이 더 나았다면 뭐 또 자랑할 게 눈꽃만큼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둘 다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게요,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 착각해요. 이 손을 보세요. 제가 예를 가끔씩 들줍니다만 손바닥에 깨끗합니까? 대부분 깨끗하게 보일 거예요. 뭐 검든 그런 게 안 묻었잖아요. 근데 이 손 똑같은 손을 우리 눈의 시각에서 볼 때 깨끗하게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엄청 더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균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봐서 자꾸 판단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야곱이나 에서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완전히 지옥 자녀들이죠,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의 성품이나 행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히 은혜로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 때문이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저들의 선과악에 아무 관계없이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야곱은 택하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창세전에 야곱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을 뿐입니다. 출생전에 저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함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건 진짜 놀라운 사실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 그 이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세상이 열리기 전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아셨고 주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냥 훗날에 2018년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예. 하여튼 1900년도에서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 이렇게 태어나신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제로라는 거예요. 아무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직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진짜 눈꼽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택함 받아 속죄함 받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과 영생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아무 육체도 자랑치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아무 공로 없고 가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입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감사뿐이라는 거, 그리고 찬양입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 하면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이른 줄 알죠. 내가 예수 그냥 누가 어떤 옆집에 이사온 어떤 권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믿은 줄 알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아니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나를 기억하시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너한테 보내가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그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찬양. 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예수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점은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는 구절을 이번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지 아니하고 흠 많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 없게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거룩함이 사람이 훌륭함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인간의 거룩함을 따져서 말하자면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사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박식했지요. 늘 기도했고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십일조까지 들 정도로 율법을 세밀하게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구제에도 힘썼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로 보자면, 인간의 의로 보자면 사람의 판단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가장 자격자들을 뽑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갈릴리 어부들을 뜻밖에도 택하셔서 제자 삼으시고 저들을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죄인 삭개오를 택하셔서 저를 바리새인들보다 더욱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공로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서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늘 겸손을 강조하고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말씀하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인간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의로운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새롭게 하시고 선하고 의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래서 늘 희망 가운데 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희망 가운데 살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분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분을 누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노력으로 선하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로 수확한 죄인들이 선하고 의롭게 변화되어집니다. 이게 야곱과 에서를 보면요,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들은 처음에 선택함을 받았을 때, 이렇게 처음 시작에 태어나가지고 성장할 때 보면 인격이 서로가 비등했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어요. 서로 못났다는 점에서, 서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배고픔을 비열하게 이용하지요. 그래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속여서 빼앗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와 공모해가지고 이제 이 염소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를 속이고, 너가 예서냐 했을 때 네, 제가 예서입니다 거짓말해가지고 아버지 축복까지도 가로챘습니다. 어찌 보면 예서는 야곱에 비해서 더 순진한 편입니다. 조금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기는 했지만 대체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예서였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야곱과 예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아십니까? 에서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사나워요. 하나님 잘 모르고. 근데 야곱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보니까 사람이 성화되었더라고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인격자로 변모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잘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난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알고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이 세 가지는 영원하다는데 소망입니다. 소망. 어제보다 오늘이 항상 좋다는 거. 제가 이게 퍼스널 마터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앙이 제대로 있게 되니까 이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심 속에서 의롭다 하신 줄은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버리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서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내 심령을 항상 감찰하시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점점 나은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누가 얘기합니다. 20년 전에 한이문이요, 30년 전에 한이문이었을 때 그때가 좋았었다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나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좋아요.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을 것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남보다 훌륭하고 잘나서 그리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선택하사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여호와의 열심이 그리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늘 겸손히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놀랍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더라고요. 어제보다도 오늘도 온전하게, 이게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이분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는 금방 알아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건강한 신학이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제대로 된 신학 속에서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더라고.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아니, 안 쓰러집니다. 쓰러질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붙든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온전해서 나를 붙든 게 아니라 한없이 불온전하고 무가치한 인생인데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나를 온전히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희망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다 같이 5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보통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가 믿고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겁니다. 누가 이제 상의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할 때 우리는 내가 연다고 생각하죠.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바로 나의 결단이요 나의 뜻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구원과 믿음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주님의 역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이 거듭남의 사건은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주님의 역사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각 사람을 예정하사 때가 되매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케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 수 있습니다. 인간 역사는 인간 생각대로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인간 역사는 인간 생각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을 수 있고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을 수 있지만 말의 응답과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두 마리가 하나 하소리를 팔 때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세상 만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운영되어지고 있고 이 세상 만물은 모두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세상 만사가 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뜻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갈등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내 생각, 네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네 생각을 고집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냐 하면 거기서 건강하지 않은 신앙, 건강하지 않은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시면 신앙의 조울증이에요. 그게 좋을 때는 한참 좋다가 또 나쁠 때는 왕창 깨지고, 예. 맨날 이게 롤러코스터 탓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평온함을 다 잃어버리고, 왜냐하면 신학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학이 내 뜻 네 뜻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 중요한 것은 5절 그 기쁘신 아버지 뜻이거든요. 내 생각 네 생각 하나님의 생각,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세상도 주님의 뜻대로 시작, 나 없이 시작됐었고, 원래 나 없이야, 나와 상관없이, 예.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마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쓸 때, 창세기 쓸 때 나 없었고 계시록 쓸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삶,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진 그 꽉 채워진 모든 인간 역사가 나하고 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세상, 주님은 참으로 알파와 오메가, 역사의 실제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구원은요, 내 생각, 내 믿음, 내 결단, 내 확신으로 내가 구해서 쟁취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치 못한다고요. 알고 보면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을 주신 분도, 우리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신 분도.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냐 말입니다. 나는 내가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뭐 도대체 감격이 없어요. 왜 감격이 없냐면 너무 쉽게 믿었다 생각하거든요. 사형이 가지고 누가 전해줄 때, 아유 뭐 이거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을 먹는다, 내 마음을 엽니다. 이제는 뭐 주님을 따라서 살게,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줄 안다고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너무나 값싸게 예수님이 또 왔나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자체를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수억 년 전서부터 언제가 인간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인간들 가운데 오늘날에도 살아가는 70억 인구 가운데 모래 알기보다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기억해 주시고, 창세전서부터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셔서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사람 보여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 열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날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신앙생활을 정말 귀하게 여기게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 믿었던 이 사건이 정말, 그 마음, 그 감격을 갖게 되면 그때 진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그냥 노래만 부르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배는 그렇죠, 이렇게 말씀 들으면 졸다 가는 시간이 아니죠. 예.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감격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그 감동이, 그게 그냥 찬양으로 나오고, 그런 말씀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서 또 체험이 되어지고, 그래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의 어떤 사건이 예배인 겁니다. 구원은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항상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주신 분도, 우리 마음 열어 믿게 하신 분도 모두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너무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시험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갈등하게 될 때 너무 고집부리지 마세요. 너무 고집부리면 상처가 깊어져요. 이게 이렇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완전히 이렇게 해탈이 아니라 이거 뭐지? 예,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됐는데, 야, 이게 내 뜻대로 안 돼도 되는 거구나.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할 때 항상 제가 느끼는 거예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고집부리면 누군가는 다쳐. 예. 근데 내 뜻대로 안 돼도 돼. 그게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더라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예. 우리가 어디서 다치는지 자기가 자기에게 널 걸려서 다쳐요. 되게 많이 다쳐요. 되게 많이 상처받고. 근데 그것을 꼭 벗으세요. 그게 건강하지 않은 신학에서 나오는 신앙이에요. 병든 신앙. 예. 그러면 항상 언젠가는 또 크게 또 무너져요. 혼나고 힘들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뜯어말렸어요.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경고합니다. 올라가시면 저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곤욕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사방에서 우리 형제들이 다 나와서 막 울면서 뜯어말립니다. 만류합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지,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사도행전 21장 14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울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말 다르게, 사람들의 생각은 아마 결박당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울면서 말렸겠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루살렘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 큰 폭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질 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구원은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선택받았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그겁니다. 내가 교회는 나와 있지만 나 과연 선택받은 사람 맞아요? 아닙니까 나? 네. 안타깝게도 우리는 누가 선택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이렇게 다 계시지만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누가 남고 누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이게 좀 답답하죠. 그러나 대략적인 힌트는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도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맺히는 사람이어서 확실하게 알게 해줘요. 어렸을 때부터. 또 어떤 사람도 젊을 때 맺히는 분이 계세요. 그 전까지는 완전히 그냥 예, 아닌데.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맺히는 분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바로 죽기 전에 맺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과연 선택받았는지 죽을 때까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는가? 성경에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모르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셨다고. 매 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정과 선택, 오늘까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예정과 선택은 매우 어려운 신학 개념입니다. 자칫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이론에 잘못 빠져들어갔다가는 아무 의미 없는 신학 논쟁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그 굉장히 의미 없는 신학 논쟁이거든요. 거기서 또 혼자 또 시험 받고 화내고 또 그런 사람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선택과 예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해요. 선택과 예정은 세상 만물과 우리 생사와 복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네가 아니라는 거, 그거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하늘 아버지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고 근심하고 그러지 말라. 그 간단해요. 예.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이, 내 모든 짐은 여호와께 맡겨버리고, 제발 스스로 자꾸 시험 받지 말고. 예. 시험 받는 이유는 자기가 받는 거거든. 내가. 예. 내가 그거, 그런 거 자꾸 하지 말고, 누가 선하고 악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는 너도 똑같으니까. 예. 그게 아니다. 누가 더 나아가지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그게 아니다. 그게 제발 오해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불쌍히 긍휼히 여긴 건 사랑으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하게 되면 그냥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 오직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고, 나의 나된 것은 내 자신의 어떤 공로나 그리고 가치 혹은 내 뜻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맺혀지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감사, 그리고 두 번째 겸손함. 아, 내가 겸손해야 돼요.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구나. 내가 뭐 저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지금까지 거룩하게 요만큼이라도 변화됐다면 그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이만큼 은혜로 변화됐다는 거,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사람 요만큼 됐다는 거, 그게 은혜지 내가 잘난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 그래서 이 건강한 신학을 갖게 되면 겸손해져 사람이.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히 헌신하게 됩니다. 운명론에 빠져서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선택받았는지 몰라요. 그럼 마지막까지 죽기 전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이런 멋진 신앙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 겸손히, 겸손히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우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붙들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서 주님께 풍성히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베풀어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기쁨으로 또한 열정적인 헌신과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